그렇죠.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우리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 남자 성도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아가 간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비유 13번째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지속적으로 그 관심이 고조되면서 논의되는 그 이슈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그 다음에 이 성도의 책임이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설교가 굉장히 제 원고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과 성도의 책임, 다른 말로 하면 구원과 행함의 문제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우리 인간의 그 인간 측에서 우리 편에서 하는 노력이나 조건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 구원. 그런데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으로 이루어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행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는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 마땅히 성도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삶,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복을 받는 수단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우리가 드려야 얻어내는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마땅히 순종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기릅니다. 자녀들이 바르고 정직하고 좀 제대로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가 왜 모두가 다 그 부모들이 그걸 원하죠. 좀 자녀들이 잘 자라서 제대로 행복하게 살도록 원합니다. 물론 부모들 중에서는 자녀들의 자율성과 인격을 존중한다 해서 방목해서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도 자녀가 무책임하게 살고 또 그 책임에서 또 그 자녀다움에서 방탕하게 살도록 이 방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공부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고 끊임없이 부모는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모는 가르칩니다. 사는 날 동안에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네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라. 그걸 위해서 부모들은 그 막대한 정성과 물질을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아이가 자라는 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절제해야 되고 잠도 덜 자야 되고 놀기도 덜 놀아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합니다. 제 둘째 꼬맹이가 이제 한국말 영어의 개념을 잘, 여러분 자녀들도 키우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인생이 참 힘들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텐데 생명이 참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해라, 피아노도 하고 뭐도 해라 그러면 엄마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저한테 뽀로로 가가지고 아빠 생명이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절제하고 인내하고 집중하고 노력해서 어느 수준에 오르는 거죠.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두 갈래로 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그만큼의 실력과 인품이 자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다움은 그 진술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이 한 문장으로는 경험하고 또 그 한 문장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은 우리의 평생을 두고 담아도 담을 수 없는 크고 깊고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신분과 지위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충만함까지 이르는 것, 도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목회 과정 속에서 저의 목회적 초점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목양자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는 삶까지 들어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충만과 생명,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끊임없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강요하고, 바로 그것이 제 사역이 되겠지요. 성도들의 양상은 두 가지로 갈릴 겁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가치와 삶과 경험과 또 기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입각해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진술만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또 그와 달리 그 진술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고 또 한 발짝 더 들어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가, 그 충만함을 어느 수준까지 경험하게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고단한 삶의 순종으로 답할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책임과 또 순종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그것은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와 같은 생명의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초대하시고 이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백성됨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그 충만함을 경험토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 아들의 충만함까지 이루도록 끌어들이시는 모든 열심,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마치 부모가 왜 그토록 자식들에게 강요하면서까지 서로 티격태격 감정이 상하면서까지 그가 잘 자라도록 부모가 왜 노력합니까? 나중에 아들 덕 보려고요? 딸 덕 보려고요? 그들이 잘 살도록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 충만하고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삶에 유익하게 의미 있게 하루를 살아라고, 인생을 살아라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풍성함과 충만함은 나 자신만을 위한 어떤 울타리를 만들고 성을 만들게 하는 자원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고 넉넉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귀하고 실력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충만과 풍성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충만함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딱 이렇게 이 혼인잔치 비유로 22장에서 보았지만 사실은 이 하나 딸랑 이렇게 나오는 단독적으로 나오는 비유가 아니고 21장에 앞서 두 개의 비유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묶여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세 번째만 보려고 본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소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이 이스라엘, 그 안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맡겨놓은 포도원에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추수할 것 없는, 그래서 다 망쳐놓은,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포도원에서 일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위해서 배를 채우고 부를 축적하고 자기들의 권리와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쳐놓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에, 바로 마지막 주에 이와 같은 비유들을 종말과 심판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대단히 포도원을 훼손했던 이들에게 심판과 이 대단히 책망하는 이 비유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장로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종교적 자존심만 내세웠고 세상의 명예와 부를 축적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책임에서는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도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풍성함만 누리다 지금 이 예수님을 맞닥뜨린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앞서 비유 두 개를 통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고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 그들의 삶, 책임의 문제를 강조하고 지적하는 세 개의 비유를 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21장 28절 32절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순종이 결여된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비유입니다. 포도원에서 순종하겠다 약속했지만 첫째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하겠다 해놓고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다음에 비유가 곧바로 등장하는 이어지는 비유는 이 악한 소작인들의 비유입니다. 그들에게 특권과 어떤 지위를 부여해서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훌륭하게 잘 관리해서 포도원의 포도 열매를 많이 맺도록 했지만 그들은 포도원을 사유화했고 거기서 재물을 착복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죽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포도원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 충성심의 결여로 포도원 주인은 엄청난 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할 다른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첫째 아들이 마땅히 일해야 될 포도원에 둘째 아들이 맡고 또 보내진 소작농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포도원 일을 그들은 다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이것이 곧 이 비유의 두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위한 임금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져오신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천국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으로 그 어떠함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 혼인잔치 이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를 배설한 이 임금, 종들을 보내어 이 혼인잔치에 이미 초청한 그들에게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리러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미 잔치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세요 라고 종들이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립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그들이 마땅히 잔치에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고 주인에게 이 감축을 드리고 축하를 드려야 하는 그 자리에 모두가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를 보니까 각자의 삶이 바빠서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좀 표현과 그 이야기가 굉장히 비약적인데 어찌됐건 이들을 죽여요. 그것을 안 이 모욕하고 종들을 죽인 이것을 안 임금이 분노하고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마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종들을 모아서 이제 너희는 저 사거리 시장에 가서 보이는 대로 사람들 다 초대해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다. 다 초대해라. 그리고 내 잔치에 사람을 들이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나가 사람들을 가득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로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책망하면서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며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태감을 받은 자는 적다. 라고 하면서 이 세 개의 비유가 다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이 세 번째 비유의 초점은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지면서 계속 주제가 확대되어지죠. 그 초점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 이 구원의 충만함과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비유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 구원은 어떤 자격증도 아니고 배지도 아니고 명찰도 아니에요. 이 구원은 그것은 확인이고 그 구원이 갖는 충만과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잔치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두 기뻐할 잔치가 준비되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 그 영광스러움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들어오라. 이 하나님의 초대죠. 그러나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밭으로 가고 사업터로 가고 종들을 죽이고. 그 이유는 임금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고 그가 누구인지 또한 그가 베푸는 잔치가 갖는 의미도 몰랐습니다. 축복도 그 영광도 풍성함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바빠서 그리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그 초대에 응하는 그 임금에 순종하지 않고 말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거절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차별 없이 그 잔치 안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금의 종들은 길가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죠. 초청받는 이들이 드디어 궁으로 입장을 할 때에 모두가 다 환영해 줍니다. 그들은 임금의 허락으로 자격을 얻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준비했던 예식에 참여할 예복들을 다 입습니다. 그리고 왕이 들어옵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 초점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이고 두 번째는 이 예복입니다. 이 잔치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은 다름 아닌 은혜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지위와 신분의 상징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잔치를 위해서 예비된 예복은 그 잔치에서 나오는 모든 유익과 만족을 누리는 조건입니다. 이 임금 앞에 이 잔치에 예복을 입고 사람들이 다 서야만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왕 앞에서 임금 앞에서 참여한 길거리에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지금 이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안는 자가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밖에서 악인이었던 자가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든 그 초청을 받고 예복을 입는 순간 그들은 하나 이 잔치에 마땅히 충만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개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 모두가 다 이 잔치 앞에 평등하고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증거입니다. 왕이 베푼 그 옷을 입음으로 자신의 가난함이나 비천함이나 자신의 악함이나 살인자라도 의로운 자라도 스스로 자기의 만족스럽게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불만족스럽게 살았다 하는 인생이라도 그 모두가 예복을 입음으로써 사회적 신분, 경제적 능력, 어떤 그 사람이 살아온 지위와 능력에 상관없이 그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 예식장, 임금의 그 왕궁 밖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예복을 입음으로 그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복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 예복에 입는 지위와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예복은 깨끗합니다. 기쁨과 만족과 순결을 상징하죠. 잔치에 어울리는 합당한 옷입니다. 우리는 이 옷과 관련해서 계시록에도 나오죠. 자주 등장하는 이들이 성도들이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자들의 자격과 실력으로 만들어낸 그들의 삶의 내용,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그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이 입고 서 있는 그 옷으로 인하여서 그 옷으로만 만족되는 그 잔치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일 때 그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들이 입은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고난에 찬 현실을 견디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 그 자리에서 자랑할 것은 내가 저 바깥에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일들을 이루었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음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께서 주신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죄사함의 옷이고 허물을 가리는 옷이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됨의 상징, 아들됨의 상징의 옷입니다. 우리는 옛날 몇 주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그 아들이 온갖 형체가 아들로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자식에게 아버지가 했던 것은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에 합당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서는 다시는 그와 같이 살지 말아라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가 그 옷을 입음으로 이제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 옷에 걸맞게 살아라 이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믿은 자답게 살고 이 말입니다. 내가 성도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그 성도답게 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느니라. 옷을 입고 단장하는 것. 거기에 맞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그중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복 없이 자기가 구입했던 뭐 잔치복이라고 소중히 여기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입고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당합니다. 자신의 실력과 재력과 능력으로 입은 그 옷은 이 잔치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워 자기가 어떤 자인지 똑같이 입고 있는 유니폼처럼 입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만 다른 옷으로 그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락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장차 이 예복을 입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안에 들어온 자들로서 이제 그 예복을 입고 그에 합당한 잔치에 그 잔치에서 베풀어지는 풍성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일에 예복을 입은 자가 예복을 벗어 던질 수 없듯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법대로 살 수, 세상의 가치대로 그것만 붙들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간략하게 말했지만 그 두 비유에서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과 불충성을 고발하는 두 비유였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을 둘째 아들과 다른 일꾼들로 채우겠다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였냐면 새 백성,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오늘 우리의 본문의 비유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새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가 합당하게 순종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역시 심판이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명절에 고향 내려가는 티켓이 아니고 그것은 옷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책임과 지위에 맞는 삶이 반드시 곁들여져야 되는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에게 요청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으로 채워져 가야 될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부담스럽거나 스트레스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그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실패하게 되면 앞서 이스라엘처럼 역시 이들 역시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갔고 다시 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려준 구원의 계획의 완성인데 지금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을 맡겨둔 신앙 공동체가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오히려 포도원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명예와 또 자기의 자랑을 삼는 그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가치와 명령 그리고 순종과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이들이 실패했던 과오를 오늘날 교회들이 실패해 가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내부자들을 향한 외침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모순 같죠. 이미 내부자들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외침이다. 이 비유가. 핵심적으로 주제가 그렇다. 멋있죠? 다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인사이더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만 끝나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발을 담그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특권을 누릴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책임이라고 하는 무거운 순종을 요청할 때는 발을 빼는 그런 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는 안으로 들어와 보라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네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며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풍성함을 이루어 가실 줄 있는지 신앙인격을 자라게 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가고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도록 안으로 불러들이는 비유. 바로 오늘의 비유였습니다. 특권 앞에서 도망치지, 언제나 자기 주장을 하다가 이 책임 앞에서 도망치지 맙시다. 복음이 요청하는 이 기준적 삶에 실패한 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이 풍성한 생명력에서 멀어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얘지고 머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 왜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놓쳤기 때문이죠.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렇게 안으로 들어오라는 외침, 끊임없이 성경이 여러분을 푸시하고 얽어매고 그 목적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삶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함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라는 이 문장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충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순종에서 확인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향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면서 권면과 우리를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는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게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안으로 들어가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또 그 일을 다른 자들과 함께 힘을 얻어 순종으로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믿음으로 그 어떤 우리의 실력과 자랑을 일삼는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만을 증언하고 자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예복 입은 자로서의 지위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